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유럽 지도자들은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가 엄청난 실수라고 24일 지적했습니다. 먼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번 결과에 대해 유감이라며 이는 분명히 유럽과 유럽 통합 과정의 충격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도 프랑스 대통령은 영국이 이번 결정을 후회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국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투스크 EU 정상회의 3인 의장은 영국이 세계 최대 단일 시장인 EU를 떠난다는 실수를 저질렀다면서 분명 후과가 있을 것이고 다른 나라들도 이런 위험한 길을 가리라고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메르켈 독일 총리는 EU 정상회의 하루 전인 27일 독일 베를린에서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 투스크 EU 정상회의 의장과 만나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했지만 미국과 영국과의 관계는 변함없을 것이라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4일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 이같이 밝히고 미국은 영국인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영국의 EU 탈퇴 협상이 진행되겠지만 영국과 EU는 미국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미국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영국인들이 주권을 되찾았다고 칭송했습니다. 한편 영국의 EU 잔류를 희망했던 힐러리 클린턴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는 미국 정부가 불확실한 시기에 미국 경제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 하자 국제금융시장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4일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세계 주가와 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또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30년 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가운데 전 세계 투자자금이 금이나 정부 채권 같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다우존스 주가지수는 이날 오후 1시 기준으로 약 3% 하락한 상태입니다. 유럽에서는 영국 증시가 3% 떨어졌고 프랑스 증시는 거의 8%가량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블룸버그 통신은 24일 아시아 증시에서 약 7천억 달러가 증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이날 큰 폭으로 하락해 관련 기관이 잠시 거래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도널드 럼스펠드 전 국방장관이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지난 22일 밤 폭스뉴스에 출연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트럼프 후보에 투표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지 W. 부시 정부와 제럴드 포드 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맡았던 럼스펠드 전 장관은 클린턴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는 이유로 그의 국무장관 재임 시절인 2012년 9월 리비아 벵가지 사건과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럼스펠드 전 장관은 사회자로부터 트럼프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지하는 것인지에 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아무도 자신에게 지지 입장 표명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남미 국가 콜롬비아 정부가 좌파 성향의 반군단체 콜롬비아 무장혁명군과 휴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후안 마뉴엘 콜롬비아 대통령과 로드리고 론도노 에체베리 반군 대표는 23일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열린 평화회담에서 휴전을 시행하고 무장을 해제하는 내용의 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 의장, 보르게 브랜데 노르웨이 외무장관 그리고 버나드 에런슨 미국 특사 등도 참석했습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휴전협정이 콜롬비아 국민들과 평화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수도 킨샤샤 경찰청장을 폭력과 민간인 살해 혐의로 제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셀레스틴 카냐마 경찰청장의 미국 내 모든 자산은 동결되고 미국인들은 그와의 어떤 사업 교류도 금지됩니다. 미국은 카냐마가 이끄는 경찰이 오는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은 헌법을 어기고 3선에 도전하기 위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는 경찰이 카빌라 대통령에 반대하는 시위대를 폭력 진압해 여성과 어린이 등 적어도 40명을 숨지게 했다고 전했습니다. VOA 세계 뉴스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66년 전 오늘 북한의 기습적인 남침으로 동족 상잔의 비극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전쟁으로 하나의 뿌리를 가진 같은 민족이 반세기가 넘도록 서로 총뿌리를 겨누며 살아가고 있죠. 66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한반도에는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일촉즉발의 전운이 감돌고 있고 고향 땅을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을 끝내 보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산가족들의 수는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 또 자유를 위해 싸우다 쓰러져간 참전 용사들, 아직도 전쟁의 상흔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반세기 넘게 자유와 평화를 위해 희생한 이들의 숭고한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한반도의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8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다소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6월 25일 토요일 북한은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북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낮부터 가끔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7도에서 30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6도, 신의주 18도에서 27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7도에서 28도, 함흥 15도에서 27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6에서 2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존 레넌의 노래입니다. 이매진 함께 감상해 보시죠.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영국인들이 결국 유럽연합 EU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영국의 EU 탈퇴와 관련한 향후 일정, 파장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중국이 주도하는 집단 안보기구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금요일 막을 올렸는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갈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인들이 결국 국민투표를 통해서 유럽연합 탈퇴를 선택했군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 EU를 떠나기로 결정했습니다. 1973년 EU 전신인 유럽경제공동체 EEC에 가입한 지 43년 만의 일인데요. 세계 5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으로 앞으로 당분간 영국은 물론이고 유럽, 세계의 정치, 경제 전반에 격변이 예상됩니다. 유럽연합 잔류를 주장했던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 탈퇴로 결론난 이번 국민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사임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국민투표 개표 결과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제니 왓슨 영국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현지 시간으로 24일 새벽에 이 선관위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영국은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했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투표 당일 새벽부터 수도 런던을 비롯한 영국 남동부 지역 일대에는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하지만 전체 유권자 4,650만 명 가운데 72.2%가 이 투표에 참가했습니다.
네.
예, 당초 현지에서는 지난해 영국 총선에서 기록한 이 64.4%와 비슷한 수준으로 이번 국민투표 투표율을 예측했었는데요. 날씨를 감안하면 이번 투표에 대한 영국 유권자들의 관심이 얼마나 높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수치입니다.
네, 영국 내에서도 지역별로 찬성과 반대 의견이 갈렸다고요?
예, 영국은 이 크게 잉글랜드와 웨일스, 스코틀랜드 그리고 북아일랜드로 지역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영국의 본류라고 할 수 있는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이 탈퇴 의견이 많았습니다. 반면에 북아일랜드와 스코틀랜드에서는 잔류 의견이 많았는데요. 이들 두 지역이 영국 연방에서 독립해서 유럽연합 체제 아래 독자적인 국민국가로 인정받으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현지 언론에서는 이번 유럽연합 탈퇴 결정 과정에서 나온 이 지역별 찬반 격돌이 조만간 영국 연방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영국 총리가 투표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요?
네.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는 이번 국민투표가 있게 한 주체 가운데 한 명이지만 줄곧 유럽연합의 잔류를 외쳤었는데요. 투표 결과가 발표된 직후에 런던 다우닝가 총리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유를 탈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오는 10월 이 보수당 전당대회까지만 총리직을 수행하겠다고 이 사임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편 유럽연합 탈퇴의 찬성 진영의 중심이었던 나이절 페라지 영국 독립당의 대표는 오늘은 영국의 독립기념일로 역사의 길이 남을 것이라면서 평범한 국민이 거대한 정치 세력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다고 이번 투표 결과를 평가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빠져나오는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예, 영국에게는 앞으로 2년간의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이 시간 안에 나머지 27개 유럽연합 회원국과 관세, 이동의 자유권, 또 통상 문제 등을 협상하게 됩니다. 유럽연합 비회원국으로서의 영국이 유럽연합을 상대로 이 관계를 재설정하는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2년이라는 협상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의 모든 것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군요.
예, 하지만 영국은 EU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에 가까운 이 18%를 차지하고 있고요. 분담금도 이 독일 다음으로 많이 내는 이 EU의 주축국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혼란은 불가피할 걸로 보입니다.
네.
예, 영국과 나머지 EU 회원국 간의 협상이 원활치 않거나 또 협상 결과에 대한 각 나라 의회 비준이 늦어지면 최대한 7년까지도 시간이 걸린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후 EU 의회와 이사회의 투표로 협상 결과가 최종 승인되고 나면 영국은 EU에서 공식 탈퇴하게 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이 길어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에는 영국의 EU 탈퇴가 미치는 파장을 살펴볼 텐데요.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다른 회원국들에게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죠.
예, 물론입니다. 총 28개 회원국 가운데 첫 번째로 이탈하는 나라가 생기면서 유럽연합의 결속력은 급속히 약화될 전망인데요. 특히 영국의 이번 결정이 네덜란드와 이탈리아를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의 탈퇴 움직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들 나라를 비롯해서 기존 유럽연합 체제에 대한 불만 여론이 높았던 국가들에서는 이번 영국의 탈퇴 결정이 자국 내 여론 흐름에 몰고 올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반응을 좀 살펴볼까요?
예, 영국 해협 넘어 유럽 대륙에서 격한 반응 속에서 발빠른 대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도널드 투스크 유럽연합 정상회의 의장은 유럽연합 본부가 있는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이 순간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적인지 잘 알고 있다면서 이 사건의 정치적 결과를 예측할 방법이 없다며 혼란스러운 심정을 밝혔습니다.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 국민투표 실시 직전까지 브렉시트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거라고 여러 차례 경고했었는데요. 올랑드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또 마테오 렌치 이탈리아 총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장시간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자, 프랑스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도 나왔습니까?
예, 올랑드 대통령은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는 유럽에는 큰 도전이라면서 EU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를 위해서 유로존 국가들의 치안, 국방 단소, 일자리 창출 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유럽연합 외무장관들이 토요일에 긴급 회동을 가질 예정이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는 이 각국 정상들이 만나서 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네, 자 미국도 대책 마련으로 분주할 텐데 미국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죠?
예, 우선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영국의 유럽 탈퇴 결정에 대해서 영국 국민들이 결정했고 미국은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영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의 필수적인 동반자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자 영국의 이번 국민투표 결과가 이제 몇 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통령 선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미국 CBS 방송이 영국의 브렉시트 지지자들 그리고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의 이 공통점이 분노와 불만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기성 정치에 불만이 많고 이민자들에게 기득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해서 이 분노의 정서를 품고 있는 여론층이 최근 이 세계 각 지역에서 힘을 내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번 결과가 올해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거라는 예측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침 이 사업상의 이유로 영국을 방문 중인 트럼프 후보는 이번 영국 국민투표 결과에 대해서 내 생각에 아주 잘 된 거다, 환상적인 일이라고 평가하면서 이번 결정은 영국이 나라를 되찾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그러나 전반적으로 봐서는 미국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됐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네.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은 브렉시트 현실화가 미국 경제를 덜컹거리게 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뒤흔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달러의 가치를 높여서 미국의 수출 경쟁력을 악화시키고 또 영국의 독자 노선 선택에 따라서 유럽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인 영향력도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자, 이번 그 영국의 투표 결과 발표에 맞춰서 국제 금융 시장도 요동쳤다고요.
네, 영국이 유럽연합을 떠나기로 결정한 투표 결과가 나오자 이 세계 주가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영국 증시는 3%가량 하락했고요. 프랑스 증시는 8%나 떨어졌습니다. 또 영국의 파운드화 가치도 30년 내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엔화 가치는 크게 올랐고요.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금값도 급등했습니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이 주도하는 중앙아시아 안보협의체죠.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시작됐군요.
예, 제16차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목요일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에서 이틀 일정으로 막을 올렸는데요. 특히 이 토요일에 중국 국빈학 방문을 앞두고 있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 개막 현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으로 양자회담을 진행해서 긴밀한 대화를 나눴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금요일에 보도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하루 뒤면은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서로 만날 텐데 이에 앞서서 별도의 이 단독 회담을 가진 것이군요.
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에 만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현지 언론에서는 신밀월 관계로 두 나라 관계를 표현하기도 했는데요. 시 주석은 이날 회담에서 중국은 러시아와의 우호 관계를 세세대대로 이어가고 정치, 전략적 상호 신뢰 관계가 더 심화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푸틴 대통령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과의 특별 인터뷰에서 중러 동맹의 전례 없는 수준으로 높은 상태라고 극찬한 데 대한 화답으로 풀이됩니다.
자, 이날 중국과 러시아 정상이 나눈 대화 내용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주시죠.
예, 시 주석은 이날 푸틴 대통령에게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는 이 중국의 육해상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와 러시아가 주도 중인 옛 소련권 경제협력체 회복 구상인 러시아 경제연합의 결합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나라가 지역과 국제 문제를 함께 조정해 가야 한다고 적극적인 경제 안보 협력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은 공감을 표시하고 곧 시작될 중국 국빈 방문 기회에 양국 관계 강화 등을 둘러싸고 심도 있게 논의하게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푸틴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에는 어떤 의제가 예정돼 있습니까?
예, 푸틴 대통령이 중국에서 시 주석을 만나서 우주 개발과 원자력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하는 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걸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엊그제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이 부분을 직접 언급했고요. 또 이미 중국 업체와 협력하에 건설 중인 모스크바와 카잔을 잇는 770km 길이의 고속철도에 대해서도 곧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정상회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하이 협력기구 어떤 모임인지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흔히 영문 약자 SCO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해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합류한 모두 6개 나라가 96년에 결성한 지역 안보 모임입니다. 해마다 6개 나라 정상들이 모여서 역내 안보 의제를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올해는 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중국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참가국 정상 간의 논의가 진행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서 연방대법원이 찬성 4대 반대사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요구하는 미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26시간 만에 연좌 농성을 마무리했는데요. 상원에서는 새로운 총기 관련 법안이 나왔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유명한 이오지마 전투 성조기 개양 사진이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사진의 주인공이 엉뚱한 사람으로 드러난 겁니다. 관련 내용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불법 이민자 수백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려는 오바마 대통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군요.
그렇습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목요일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 관련 소송에 대해서 찬성 4대 반대 4로 동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소송은 이민개혁 행정명령 실행에 제동을 건 항소 법원의 결정에 반발해서 이 오바마 행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한 것이었는데요. 이 미국에서는 대법관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리면 이 하급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 원칙에 따라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은 결국 중단되게 됐습니다.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하면서부터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정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이민개혁인데요.
네.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가슴 아픈 결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목요일 백악관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oday's decision is frustrating to those who seek to grow our economy and bring a rationality.
네, 오바마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미국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민체계의 합리성을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좌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민자들이 미국 사회의 여러 분야에 기여하고 있는 만큼 이번 결정이 미국의 사회 경제에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란 거죠. 오바마 대통령은 하지만 이 법을 지키면서 미국에 살고 있는 이민자들을 추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 행정명령이 어떻게 대법원까지 오게 된 겁니까?
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후에 이 새로운 이민개혁법의 제정을 추진해 왔는데요. 하지만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 때문에 의회에서 관련 법안이 가로막히자 의회 승인 없이도 시행할 수 있는 행정명령을 두 차례 발동했습니다. 2012년에 이어서 2014년 말에 오바마 대통령은 이 미국 내 1,100만 명의 불법 체류자 가운데 약 400만 명의 불법 이민자에 대한 추방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두 번째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이 텍사스주를 비롯한 26개 주가 대통령 권한 남용이라면서 이민개혁 행정명령의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네. 자, 근데 하급법원은 앞서서 이들 26개 주에 손을 들어주지 않았었나요?
맞습니다. 이 지난해 2월에 텍사스주 연방지방법원이 행정명령 시행을 일단 중지시켜달라는 이 소송을 건 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오바마 행정부는 이민법 시행은 이 연방정부의 영역이고 주들이 연방정부의 영역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법무부를 통해서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 역시 1심 법원의 판결을 지지하면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했고요. 그러자 법무부가 항소법원의 결정에 반발해서 대법원에 상고했던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연방대법원에서 4대 4 판결이 나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 시행에 옮길 수 없게 됐는데요. 오바마 대통령도 이 점을 언급했죠.
맞습니다. 이 지난 2월에 이 앤터니 스켈리아 연방대법관이 사망하면서 대법관 수가 8명이 됐는데요. 이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판사가 반반씩 나뉘게 된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온건한 성향의 이 메리 갈랜드 판사를 새 대법관으로 지명했지만 이 상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인준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있는데요. 이 오는 11월에 미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열리지 않습니까? 이 만약 공화당 성향의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 보수 성향의 대법관을 새로 임명할 수 있는 겁니다. 아, 그러면 이 미국의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대법원이 이 보수 성향으로 바뀔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공화당 의원들이 대법관 인준을 미루고 있는 거죠. 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에 대한 말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Republicans in Congress currently are willfully preventing the Supreme Court from being fully staffed and functioning.
네, 공화당 의원들이 고의로 새로운 대법관 인준을 거부하면서 대법원이 9명의 이 원래 모습을 갖추지 못하다 보니까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공화당 쪽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쭉 반대해왔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기지 않았을까 싶군요.
그렇습니다. 공화당 1인자인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민주주의가 승리한 날이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이 라이언 하원의장의 목소리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Congress, not the president, writes our laws. And today the Supreme Court validated that very core essential fundamental principle.
네,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법을 제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의회라는 이 매우 핵심적이고 근본적인 원칙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대법원 결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네. 자, 대통령 선거에 나선 후보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이 소속 정당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반응이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비난하면서 미국은 불법 이민자들의 추방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대법원이 대통령의 가장 위헌적인 행동을 막았다면서 대법원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이 대선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 이 전문가들은 강력한 이민법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가 힘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반면에 이 대법원의 결정에 반발한 이민자들이 힘을 결집해서 오바마 대통령과 같은 노선의 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이 클린턴 후보에게 힘을 실어줄 수도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 총기 규제 법안 표결을 요구하면서 연좌 농성을 벌였던 민주당 소속 하원 의원들이 농성을 풀었군요.
그렇습니다. 수요일 정오부터 하원 민주당 의원들이 총기 규제 법안의 표결을 이끌어내겠다면서 농성을 강행했는데요.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목요일 새벽 4시쯤에 휴회를 선언하면서 연좌 농성이 마무리되는 듯 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하원 회의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목요일 오후가 돼서야 결국 회의장을 떠났는데요. 그러면서 26시간 만에 연좌 농성이 끝났습니다.
네. 자,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휴회가 끝나면 다시 법안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반응이죠?
그렇습니다. 이번 연좌 농성을 이끌었던 존 루이스 하원 의원은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면서 휴회가 끝나는 7월 5일에 다시 회의장으로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응원 시위를 벌였던 시민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s what this is all about. Having common sense gun laws, disarming hate.
네, 상식적인 총기 관련법을 원하고 있다면서 미국을 재건하고 미국이 위대해지는데 도움이 되는 법이 될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루이스 의원은 동료 민주당 의원들 그리고 시위대와 함께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의사당 밖에서도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네. 자, 상원에서도 새로운 총기 규제 법안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이 앞서 상원은 지난 월요일 20일에 총기 규제 관련 법안 4건에 대해서 절차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이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 2건, 공화당이 내놓은 법안 2건이었는데요. 하지만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온건한 성향의 공화당 의원인 수잔 콜린스 의원의 주도로 절충 법안이 마련됐는데요. 이 목요일 상원이 이 법안을 계속 논의할지를 묻는 그런 시험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46표 대 52표로 지지 의견이 더 많이 나오면서 법안이 살아남긴 했는데요. 하지만 최종 표결에 붙여지려면 의원 60명 이상의 지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망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네. 이 콜린스 의원의 절충 법안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네, 콜린스 의원의 법안은 비행 금지 명단에 오른 사람과 또 공항에서 정밀 검색을 받아야 하는 선별 검색 대상자에게 이 총기를 팔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하지만 이 조치에 따라서 총기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이 정부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절충안은 상원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예,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앞서 이 전망이 밝지 않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민주당 의원들이 대형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했지만 이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서 번번이 실패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네.
또 지난주 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나이트클럽에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민주당이 다시 이 총기 규제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하지만 공화당은 총기를 제한하는 것 자체가 이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총기 소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고 있고요. 강력한 총기 규제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 미국 언론은 이렇게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다른 만큼 콜린스 의원의 법안 역시 통과되기가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찍힌 유명한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 속의 주인공으로 알려져서 영웅 대접을 받았던 인물이 전혀 엉뚱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논란이 된 사진은 일명 이오지마 전투 성조기 개양 사진인데요. 일본 이오지마 전투에 참여한 6명의 미 해병대원이 미국의 국기인 성조기를 산 정상에 꽂는 사진입니다. 미 해병대의 투혼을 보여주는 사진이자 미국인들에게 애국심을 고취하는 사진으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이 사진에 등장하는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전혀 엉뚱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해병대는 목요일 성조기를 개항한 6명 가운데 해군 위생병인 존 브래들리는 이번 사진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수십 년 전의 사진의 진실이 이제서야 밝혀진 건데요. 특별한 계기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처음 사진의 주인공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사람은 스미소니안 채널 방송에서 일하는 아마추어 역사가 두 명이었는데요. 이후 브래들리 위생병이 성조기 개양자가 아니라는 의혹이 나오고 또 이 의혹이 커지자 해병대 사령부가 지난달에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조사위원회는 당시 사진과 영상 등을 재검토한 결과 이 성조기 개양에 참여한 사람은 브래들리 위생병이 아니라 해럴드 슐츠 일병인 것으로 밝혀냈는데요. 로버트 넬러 해병대 사령관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병대의 역사는 중요하고 또한 바로잡을 책임도 있다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넬러 사령관은 비록 사진의 인물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 해병대가 엄청난 일을 해냈다는 사실, 또 그리고 해병대의 전투 정신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군의 투혼을 상징하는 이 이오지마 성조기 개항 사진 어떻게 찍힌 겁니까?
네, 이 사진은 AP 통신 소속의 사진 기자인 조 로젠탈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요. 이 태평양 전쟁 막바지였던 지난 1945년 2월 19일. 미군은 일본 이오지마 섬에서 36일 동안 일본군과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당시 미 해병대 7만 명, 일본군 1만 8천 명이 참여해서 미군 6,5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은 격전이었는데요. 결국 미국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인 수리바치 산을 탈환하고 이 산 정상에 성조기를 개양하게 되는데 바로 그 장면을 사진에 담은 거죠. 이후 이 사진은 가장 유명한 전쟁 사진으로 남게 됐고요. 이 워싱턴 DC 인근의 알링턴 국립묘지 인근에는 이 사진의 모습을 재현한 거대한 청동 동상이 서 있기도 합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지어의 노래입니다. Take Me to Church 함께 감상해 보시죠. My lover's got humor. She's a giggle at a funeral. Knows everybody's disapproval. I should have worshipped her sooner. If the heavens ever did speak, she's the last true mouthpiece. Every Sunday's getting more bleak, a fresh poison each week. We were born sick, you heard them say it. My church offers no absolutes. She tells me worship in the bedroom. The only heaven I'll be sent to is when I'm alone with you. I was born sick, but I love it. Command me to be. Shout!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얼마 전 이란 정부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20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세계의 법원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 분쟁의 해결사인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영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설립 배경.
국제사법재판소는 영어 이름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머리글자를 따서 흔히 ICJ라고 부릅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UN의 전신인 국제연맹의 사법기관이었던 상설국제사법재판소를 모태로 하고 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로 치닫던 1945년 3월 상설국제사법재판소의 한계를 느낀 미국이 새로운 국제사법기구의 창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했고요. 많은 나라가 이에 동의하면서 1945년 6월 네덜란드 헤이그에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형식적으로는 유엔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으로 예산도 유엔의 정기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특수성 때문에 철저히 독립적인 지위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성.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소장을 포함해서 모두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재판관의 임기는 9년인데요. 3년에 한 번씩 5명의 재판관이 돌아가면서 새로 선출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2명 이상의 재판관이 선출되는 건 금지되어 있고요. 연임은 가능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규정에 의하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적에 관계없이 덕망이 높고 각 국가에서 최고 법관으로 임명되는 데 필요한 자격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국제법에 정통하다고 인정된 법률가라 합니다. 재판관은 유엔 총회와 안전보장이사회의 투표를 통해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선출되는 방식이고요. 재판관으로 선출된 후에는 어떠한 정치적, 행정적 임무 또는 전문적인 성질을 가진 직업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현재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은 프랑스 국적의 로니 에이브라함 판사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역할.
국제사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건 국가 간의 분쟁으로 개인 차원의 문제는 일절 다루지 않습니다. 최근 한국의 인권단체들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걸 촉구했다는 일부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는 국제사법재판소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능을 혼동한 겁니다. 이 전쟁 범죄나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이나 국가에 대한 판결은 국제형사재판소가 맞고요.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의 법적인 분쟁이 발생했을 때만 재판을 맡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11세기에 지어진 힌두교 사원을 둘러싸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오랜 분쟁을 겪었는데요.
In consequence, the second operative paragraph required Thailand to withdraw from that territory.
지난 2013년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로 일단락 지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도 독도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데요. 일본은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또 최근 이란 정부가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국의 자산 20억 달러를 돌려달라며 국제사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국제사법재판소는 나라 간의 분쟁, 기본적으로 유엔 193개 회원국의 소송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법재판소는 강제적인 관할권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예외가 아닌 한
한쪽 당사국의 제소만으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과 구속력.
국제사법재판소가 내리는 결정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단 이 구속력은 해당 당사국에만 적용됩니다. 만약 한쪽 당사국이 재판 결과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유엔 안보리에 이를 제소할 수 있고요. 안보리는 판결 이행을 권고하거나 다른 필요한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한편 미국은 1986년부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사안별로 따르고 있습니다. 분쟁 당사국의 국적을 가진 재판관이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요. 이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성과와 비판.
국제사법재판소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영토, 환경, 인권, 조약 등 다양한 분야의 국제 분쟁을 국제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후에는 국제사법재판소를 이용하는 사례가 급증하면서 이 국제법의 원칙과 국제관습법을 확립하고 국제사회의 법치를 강화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가 설립 이후 지금까지 다룬 소송은 2015년 8월 기준으로 총 161건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제사법재판소가 강대국이 주도하는 유엔의 결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영유권 문제는 물론이고 환경 문제 등 국가 간의 분쟁은 계속 늘어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가 보다 판결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고 새로운 위상을 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였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여러분,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nail biter, nail biter입니다.
Before we find out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Yeah.
본문에서 제이슨이 제게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야, 어제 농구 경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승부였어. 라고 하자 저는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정말 조마조마한 경기였어. 두 팀 모두 정말 잘했어. 라고 동의합니다. 제이슨도 Yeah, 맞아. 라고 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nail-biter. Nail-biter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Yeah.
Today's expression is nail, N-A-I-L, nail-biter, B-I-T-E-R, biter, nail-biter. A nail-biter is a situation that causes a lot of nervousness and uncertainty. Some people who are nervous tend to bite their nails, which is where this expression comes from. Nail-biter를 직역하면 손톱 깨무는 버릇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되죠. 그런데 사람은 보통 조마조마하거나 긴장된 순간에 손톱을 깨물잖아요. 그래서 nail biter는 조마조마하거나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나 영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In our example today, Jason tells me that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 biter. This means that the game caused a lot of nervousness.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은 어제 농구 경기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하는 승부였다고 했습니다. 영어로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 biter.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 biter. 라고요. 네, 이렇게 조마조마하거나 아슬아슬한 상황 때문에 긴장할 때 쓰는 표현이 nail biter입니다. 네, 그럼 예문을 통해 오늘의 표현을 좀 더 익혀보겠습니다. The election was a nail biter 라는 문장을 해석하면 그 선거는 정말 손에 땀을 주게 했어 라는 뜻입니다. Here is another example. This weekend was a nail biter because my son was in the hospital 는
아들이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이번 주말은 정말 조마조마하게 보냈어 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네, 그럼 오늘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Wow! Yesterday's basketball game was a real nail-biter.
It sure was a nail-biter. Both teams were really good.
Yeah.
Let's review. A nail-biter is a situation that causes a lot of nervousness and uncertainty. Nail-biter는
조마조마하거나 손에 땀을 주게 하는 경기나 영화를 뜻하기도 합니다.
Nail biter, nail biter, nail biter.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은 최근 미주기구 연설에서 미국은 남북 미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그러나 이는 오직 인권, 깨끗한 정부, 안보의 향상, 그리고 민주주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북 미주 여러 나라는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고 사회 구성에 국민이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극히 중요하다고 케리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솔직히 말해 투명성과 국민의 참여가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지적한 케리 장관은 미국이 항구적이고 공개적이며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민간사회 구축을 위해 지원을 계속할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미국은 또 남북 미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지원하고 범 미주 인권위원회를 지원하는 노력을 배가할 것입니다. 남북 미주 내의 투명성에 관해서는 그동안 일부 고무적인 현상도 있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정부의 부패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으며 개방성을 높이고 권력 남용을 폭로했습니다. 지도층에게는 높은 기대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온두라스의 부패와 면책 방지를 위해 미주기구 OAS의 관련 기구에 500만 달러 이상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다른 모든 미주기구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베네수엘라 국민들도 자신의 의사를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루이스 알마그로 미주기구 사무총장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사들과 함께 베네수엘라 정부의 정치범 석방, 표현과 결사의 자유, 식량과 의약품 부족의 개선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를 공정하고 시적절하게 실현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IT에서는 국민들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이상의 지연이 없이 대통령 선거가 실시돼야 합니다. 미국은 평화롭고 번영되며 일치된 남북 미주를 위한 단합된 미주기구 OAS의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소식이 궁금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에서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확한 세계 뉴스를 만나보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시시각각 일어나는 뉴스, 지구촌 오늘에서 전해드립니다. 미국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뉴스는 아메리카 나우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뉴스 속 용어, 뉴스 속 뒷얘기는 뉴스 따라잡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VOA 한국어 방송에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